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글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는데 어떻게나 숙련된 솜씨인지 타다다닥 한번 하면 중간에 끼어있는 8번, 10번은 기막히게 생략하고 7번과 9번, 11번만 귀신같이 딱딱 건너뛴다고요. 자, 이 타다다닥 하는 TV 채널 돌리는 소리. 어떻게 보면 TV 수상기가 엄청나게 보급되던,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대 진입을 상징했던 그 시대의 소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가 넘는 요즘, 이 타다다닥 하는 소리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누워서 손가락만 꼭꼭 누르면 되는 리모컨 때문이죠. 리모컨으로 음식을 주문받는 설렁탕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핸드터미널에 적힌 음식 중에서 원하는 음식을 누르면 리모컨이 작동돼서 주방의 프린터기에 주문 내용이 인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설렁탕 기름 빼고 둘, 뭐 우리 귀에 익은 이런 소리가 이젠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리모컨으로 주문한 설렁탕,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속눈썹이 긴 소중한 친구 진영이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서울 성북구 보문동 홍대부고 1학년 임성묵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 중에서 Chariots of Fire. 오늘 어니와츠의 색소폰 연주로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아주 색소폰 기가 막혔죠? 경기도 이천군 호범면에서 정영현 씨가 아주 다정다감한 사연과 함께 역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의 김세화 씨 그림 예쁜 그림 잘 받았고요.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 이동의 이원혁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너무나 슬퍼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데 문득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영화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요. 그렇게 FM 영화음악을 듣게 된 지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영화음악을 들은 지 1년 되는 기분, 그 기념으로 그때의 그 분위기에 알맞는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제가 제레미, 영화 제레미 중에서 제레미 띄워드립니다. 글래니스 오커너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 상
비너스 슬링크 브라.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라.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놀래라. 너 국어 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 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reasons it's so hard. Been living in the shadows. Now you hear the call. Now you're in the saddle. You got to ride a fall. Now you push a little harder. Like you showed you to. If the day be calling, then we'll look to be you. So we're gonna go far from the sun and lay down. I've been too long standing still. All I know is whenever you need me, you reach out and set me in motion.
오늘 생일을 맞으신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김성환 씨. 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제가 음악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Backdraft, 분노의 역류 중에서 Send Me Emotion, Bruce Hornsby and the Range의 노래였어요. 자, 우리 FM 영화 음악의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 이동에서 성남희 씨. 오빠가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갔는데 두 달이 넘었다고요. 오빠의 별명이 근육맨이래요. 근육맨. 와,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 정도 되나요? 근육맨 화이팅이라고 꼭 외쳐주면서 신청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신청곡을 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유정욱 씨가 친구 준호, 승주와 듣고 싶다고. 또 경기도 여주군 전봉사리에서 안경현 씨도 신청하셨네요. 하이틀로 광현 씨도 신청하셨는데요. 자, 무슨 곡이냐 하면 영화 Getaway 중에서 Now and Forever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노래죠.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들려드릴게요.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닥 맥코이, 알렉 볼드윈과 캐럴 맥코이, 킴 베슨저 부부가 효과적으로 돈을 다 훔쳐내서 멕시코 국경을 넘지요. 그때 자신을 실어다 준, 자신들을 실어다 준 노인에게 그 다 찌그러진 트럭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삽니다. 노인도 물론 기뻐하고요. 그리고서는 떠나는데, 자, 이 영화가 스티브 맥킨의 오리지널 게러웨이와 다른 점은 이 바로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에 스티브 맥킨의 오리지널 게러웨이는 이들은 도망갔다. 그러나 얼마 후에 멕시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렇게 좀 긴 빠지게 하는 그런 자막이 흐르는데요. 이번 영화에는 그런 자막이 없네요. 확실히 어떤 계몽적인 성격이, 그 악당이 승리하는 영화잖아요. 계몽적인 성격이 조금 빠진 그런 현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Getaway 중에서 Now and Forever 들려드립니다.
Folks gonna be all right out here? Let me ask you something. How much money you make last year? $12,000? I tell you, I'll give you $20,000 for the truck. Are you serious? I sure am. And, I keep my mouth shut, and I don't say nothing about the truck, and I've never seen you two before, right?
You got it.
Could you make it 30?
How about 40?
Damn. Ma'am, you got a deal. She's all yours.
You're gonna have to make your own way back to the border, though.
Well, I'll make it. Don't worry about me. Vaya con Dios. Same to you. Now, she's a good old truck. She won't win any races, but she'll run forever. I just put new brakes in her.
Good.
We all take care, you hear? Damn. Adios, amigos.
Forever.
은평구 응암사동의 이정현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서울중구 신당사동에서 유하숙 씨가 친구 현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게러웨이 중에서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영화 읽는 법, 영화 보는 새로운 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분이죠.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그 한 명의 영화 감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의 영화가 지금 가장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는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겠나오라고 작정하고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네.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거봐, 네. 거짓말을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감독의 얼굴입니다.
괜찮게 생겼네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요?
아마 네. 흔히 그 지금까지 보아온 사진들이라는 것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사진이었을 텐데, 예, 예. 저는 맨 처음 이 사진을 딱 보고, 아니, 추루라이즈에 이런 악역 배우가 나왔었나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였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고집불통에 말 안 듣고 사람 괴롭히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는데
정말 그렇네요.
사실은 그 체격도 대단합니다.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랑 같이 있는 사진인데요.
그러네요. 키도 비슷하고요. 등치고요.
키가 더 크죠.
예,
더 사실 그리고 거의 아놀드를 혼낼 듯이 서 있는 그 네. 표정이 그야말로 이 감독이라면은 터미네이터 2편을 찍을 만 하겠군이라고 할 만 할 텐데요.
네.
이 제임스 캐메론 감독의 트루 라이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 방송에서도 유난히고 홀쭉이와 뚱뚱이로 유명한 그 로저 에버트와
네.
그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에버트 시스켈.
예, 시스켈이었죠. 예. 시스켈.
그 두 사람 평가에 의하면은 한 사람은 업, 한 사람은 다운. 그것도 예. 한 사람은 투 썸즈업이었고 한 사람은 투 썸즈 다운이었었는데 또 한 명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평가는 그야말로 네.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SFX의 결정판이며 이만한 영화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 액션 영화 찍으려면 고생 꽤나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 사람은 점점 헐리우드는 IQ가 비어가는 것 같다. 도대체 빈머리가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 깡통 소리 나는 영화를 찍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영화 평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뉴스위크 같은 데서는 이 영화를 평가하면서 클리프행어 따위 정도의 영화를 찍은 감독들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추루라이즈를 본 다음부터 다음 영화를 찍으려면 돈께나 쏟게 생겼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네.
타임즈에서는 이 영화를 일컬어서 제임스 카메론을 기대했었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실망스러운 영화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임스 카메론, 지금 가장 화제를 끌고 있는 이 제임스 카메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외로 이 감독은 인터뷰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임스 카메론의 사생활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그가 영화를 찍는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과연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우리에게는 재미를 주고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으며 다음 영화를 점칠 수 없는 감독으로 사실 저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볼 때마다 보기 직전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또 다음 영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그만큼 네. 카메론은 새로운 영화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를 추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반면에 헐리우드의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 제작비를 훨씬 초과해서 쓰는 것으로서는 1인자입니다.
네.
두 번째, 개봉 일자를 제임스 카메론은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을 개봉하기 여름 영화들은 개봉하기 석 달 전, 넉 달 전부터 광고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오프닝 하고서 날짜를 써놓기 일쑤인데 써놓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3주, 4주씩 늦추기는 일쑤여서 정작 흥행 대목을 모두 다 놓쳐버려서 흥행에 실패한 어비스 같은 영화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현장에서 사람들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해고하는 상대가 주연 배우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해고하겠다라는 태도인데 심지어 프로듀서까지 해고합니다.
힘세네요.
그러니 과연 제임스 카메론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요.
네.
실제로 그 어비스 같은 영화는 제작비를 원래 생각했던 것에서 1,500만 불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네.
1,500만 불이면 영화가 한 편입니다.
그치.
개봉 일자를 4주나 연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터미네이터 2편에서는 3명의 편집기사가 24시간 작업해서 가까스로 7월 1일 상영 일자를 맞출 수 있었고 사실 이것은 거의 억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은 무슨 얘기를 꺼낼 때마다 터미네이터 2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편집되어야 되며 지금 나온 판은 엉망진창이라고 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트루라이즈는 당초 제작비가 8,500만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1억 2천만 불이라는 그러니까 액수만으로 본다면은 영화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개봉 예정일도 원래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이었었지만은 그보다 훨씬 늦어져서 7월 17일에야 가까스로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손해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밉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감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이 제임스 카메론은 아주 위험하게 작업하기로 소문나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영화 끝날 때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메론의 영화인데 트루라이즈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리 추적 장면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제이미 리 커티스 그 아내가 붙잡혀가는 것을 그 구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타고 추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실제로 로드아일랜드와 플로리다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그 다리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로드아일랜드에서는 그야말로 그 데모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절대 촬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촬영에서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그 반대 대표자의 인터뷰인 즉슨 우리의 이웃들이 사라예보에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작업은 모두 보험에 들었고 안전하게 할 터인데요 라고 하자마자 대답인 즉슨 하지만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잖아요 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루라이즈의 개봉일이 7월 17일로 결정되자 케빈 커스트너가 주연한 야심적인 서부 영화 와이어트 어프마저 개봉 일자를 늦추게 할 정도로 이 영화는 위력 있게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 흥행 결과를 본다면은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이 영화의 흥행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까지 모두 합친다라면 가까스로 원래 들어갔던 제작비와 홍보비 정도를 건지지 않겠냐지만은 그러나 터미네이터 2편도 여러분들 제작비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한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 2편 이후 헐리우드의 특수 효과는 그야말로 일보 전진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트루라이즈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영화 이후 다시는 이 이전처럼 촬영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1953년도에 캐나다의 그 카프스카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기 엔지니어였었고 어머니는 화가였었습니다. 그 화가였던 어머니는 제임스 카메론이 그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은 10대에 동네의 작은 미술관이기는 하겠지만 그 그곳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엔지니어도 되지 않았고 화가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 15살 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우주 오디시를 본 다음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나서는 바로 이 영화야말로 내 인생을 결정지었노라고 극장 의자를 두들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오자마자 당장 집에 달려가 부모님을 졸라서 16mm 카메라를 산 다음 인근 가게들을 모두 책방이나 책방은 모두 뒤져서 특수 촬영에 관한 모든 책을 사 읽기 시작한 다음 16mm 카메라를 들고 심지어 2001년 우주 오디시를 찍어볼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네. 이 제임스 카메론이 얼마나 열혈 영화광이었는지 알만한데요. 실제로 그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그 자신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 또래의 영화광들과는 달리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도대체 그런 영화 있었는지도 몰랐고 오손 웰즈라는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험프리 보가트가 배우라는 사실을 나는 헐리우드에서 와서 알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그러니까 그런 고전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었고 오직 관심은 딱 하나 특수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트 컬리지를 다녔었는데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영화는 다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를 열심히 보러 다니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영화 감독이 자기의 인생 목표가 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또 한편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다름 아닌 아주 저렴한 제작비로 온갖 SFX가 들어간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전의 SFX 영화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반발하듯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SF 영화를 성공적으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였었습니다. 스타워즈는 제작비상으로는 거의 그 당시 SF 영화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싼 값에 완성한 영화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자마자 그때부터 그는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도서관에 가서 SFX에 관한 모든 기사와 모든 박사학위 논문들을 줄줄 외우다시피 해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이제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알아야 할 특수효과에 관한 지식이 필요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임스 캐메론이 헐리우드로 달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임스 캐메론은 방황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방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택한 직업은 트럭 운전사였었습니다.
네.
그래 트럭 운전사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난 웨이트리스와 결혼해서 그야말로 아주 그 소박한 블루칼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견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 그의 실생활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었던 것은 그는 8mm 카메라를 사서 계속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무슨 목표를 두고 찍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8mm 영화나 찍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찍었는데 그 영화가 실험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라 개인용 달리 트랙을 만들고 빔 스플리터를 만들고
네.
빔 스플리터라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무슨 뭐 촬영용인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이 빔을 세워놓고 찍는 이른바 특수 촬영 효과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뚝딱거리고 만들고 해가지고 8mm 영화를 찍었으니 도대체 그가 찍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트럭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는 집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창고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촬영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다시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의 말인즉슨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갈 리가 없겠죠. 이혼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제임스 카메론에게 친구는 B급 영화로 유명한 로즈 커먼이 이끌었던 B급 영화사 뉴 월드 필름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즈 커먼을 만나서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영화가 관심 있어요라고 하자 이 친구 도대체 지금 내 앞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다고 영화 한 편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피라니아 2편입니다. 1편도 사실은 그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 찍었죠. 스필버그 사단에 들어갔었던 그렘린즈를 찍은 조 단테가 1편을 찍었고 그 1편의 시나리오는 메이트원이라는 그 탄광 노조 파업의 영화를 찍은 존 세일즈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2편을 찍은 것이 또한 제임스 캐메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캐메론 자신의 인터뷰에 따른다라면 이 작업 자체가 그야말로 악몽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소 커먼은 제작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미국 영화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현장에 딱 가보니 제임스 캐메론이 어이가 없었던 것은 스태프 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봐야 설명이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NG는 거의 용납되지 않으며 그야말로 제임스 캐메론 말에 의하면은 개인적으로 악몽 같은 작업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캐메론을 가장 못 참게 만들었던 것은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다 못한 제임스 캐메론은 분노에 떨다가 밤에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필름을 몽땅 훔쳐갖고 나와서 자기 창고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 마지막까지 모두 직접 자기가 편집을 끝내놓고 그 필름을 들고 로즈 커맨에게 안겨준 이후 나는 다시는 여기서 일을 못하겠소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찍은 데뷔작을 찍은 이후 제임스 캐메론은 네 가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집이겠고요.
네. 두 번째는 촬영, 세 번째는 시나리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작입니다. 감독이야 물론 자신이 하는 것이고
거의 영화의 전 과정에 다 참여하겠다는 얘기네요.
단 딱 하나는 자기가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기.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임스 캐메론은 그 음악, 영화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영화 음악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분개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은,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그러니까 영화 음악으로서 좋은 것일수록 실제로 들으면 형편없는 음악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은 누가 맡아도 상관이 없고 나쁜 음악이 나온다면 차라리 자기는 더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느라고 눈을 화면에서 뗄 테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영화에서 얻은 교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사라고 얘기하자 캐메론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남을 믿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영화의 교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영화를 찍으면서 제임스 캐메론은 불현듯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장 방에 들어가 시나리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다름 아닌 터미네이터 1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터미네이터 1편 시나리오를 들고 헐리우드를 돌아다녔을 때 그에게 관심을 갖는 제작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명, 20세기 폭스에 있었었던 여류 제작자 게일 앤 허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임스 캐메론의 후일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게일 앤 허드에 대해서 이 시나리오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제임스 캐메론은 딱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대체 100만 불입니까? 10만 불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1달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라는 표정을 짓자 조건은 단 하나, 이 영화를 내가 감독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꽤 재미있군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감독을 맡기기로 결심을 하면서 단 이 영화는 최저 제작비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임스 캐메론은 그렇다면 이 영화는 최저 제작비로 찍되 단 악역 터미네이터 역할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써야 한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게일런 허드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에게 악역을 맡기기보단 차라리 그를 주인공으로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캐메론은 제작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악역 터미네이터로 킹콩을 불러다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킹콩을 데려올 길이 없는 이 게일렌 허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악역 터미네이터로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놀드의 모든 친구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마자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 영화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유인즉슨 악역을 한번 맡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악역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미지가 나빠질 거야 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놀드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육 덩어리 바보 취급받는 것보다야 로봇가 낫지 않겠어? 라고 터미네이터의 네. 역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놀드의 결단은 그 순간의 결단은 정말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터미네이터 촬영이 곧장 시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캐미론은 아놀드가 코난 때문에 촬영이 늦어지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람보 2편과 에이리언 2편 시나리오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람보 2편 시나리오는 잘 알린 것처럼 제임스 캐메론의 대사가 그야말로 가득 들어있죠. 혹시 람보2를 그저 관심 없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의외로 거기 터미네이터와 겹치는 다이얼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래요? 대해서 조금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터미네이터에 악역 터미네이터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제임스 캐메론에게 역시 직구케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제임스 캐메론의 대답인즉슨 만일 실베스타 스텔론의 눈썹이 치켜 올라서기만 했더라도 받아들였겠지만 실베스타 스텔론은 너무 네. 순둥이 얼굴이죠 예. 라고 반대했는데 터미네이터는 1984년 2월부터 촬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의 스태프들은 그 제임스 캐메론은 어떤 감독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대답하기를 아 캐메론은 SFX의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특수 촬영에 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문제는 그가 촬영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자신이 짜놓은 컨티에서 반인치만 벗어나도 발견하자마자 즉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카메라를 걷어차곤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촬영이 끝나고 촬영기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하기를 제임스 캐메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놈이죠. 분명히 제임스 캐메론이 찍은 터미네이터가 흥행에 성공할 것은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리우드의 관계자들은 그 데이빗 린치의 모래사막, 듄이 성공할 것을 네. 예상했었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서 참패하였고 네. 반대로 터미네이터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제임스 캐메론의 대답인즉슨 글쎄요, 얼마 후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나한테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때는 그 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라고 반문했다고 하는데 제임스 캐메론은 터미네이터 한편으로 할리우드에서 단숨에 그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게다가 이전에 팔았었던 에일리언 2편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뛰어난 시나리오로 채택되어 이것이 영화화하게 되었고 폭스사에서는 차라리 이것도 감독은 제임스 캐메론에게 맡겨보면 어떻겠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똑같이 베트남 정글처럼 혹성을 찍어놓고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한 온갖 논쟁을 제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임스 캐메론은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역할은 그는 여기서 심지어 스턴트까지 직접 해냈다고 합니다.
에일리언 2에서요?
예. 그래서 매달리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스턴트맨이 못하겠다고 뭐 이것은 우리가 못해요라고 하자마자 저기 가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오 하라고 자기가 매달려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바람에 어떤 스턴트맨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찍던 스턴트맨에게 이야기하기를 질문하면서 카메론하고 일할 예정이라고요? 라고 반문하면서 대답인즉슨 그렇다면 빨리 당신 아내를 위해서 당신은 생명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니, 높았군요.
제임스 카메론은 그 세 번 결혼해서 세 번 이혼했었는데요.
네.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모두 이것은 아내들이 이혼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 웨이트리스였던 아내였었고 두 번째 결혼은 제작자였었던 게앤 허드였고
네.
세 번째는 영화 감독인 캐슬린 비글로우입니다. 네. 그리고 린다 해밀튼과는 동거했다가 다시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는 그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제임스 카메론이 혹시 결혼을 세 번씩이나 했다, 세 번씩이나 이혼했는데 당신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 타입은 어떤 타입입니까? 하자 제임스 카메론의 대답인 즉슨 남편이 밖에서 뭐 하는지 관심 없는 여자. 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만 매달리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감독인지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야심작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야심적으로 만든 영화는 아마도 어비스일 것입니다. 어비스는 그 두 가지 판이 있는데요. 145분짜리 판이고 178분짜리 두 가지 판이 있는데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장시간 촬영 판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깐느에서도 개봉되었었고요. 또 많은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임스 카메론의 최고 걸작인 동시에 80년대 최고 걸작 중에 한 편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를 처음 찍을 때 꿈꿨었던 것은 자신도 스필버그의 제3종 근접조우와 같은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가 왠지 크로스 인카운터와 비슷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특히 헐리우드 노조에서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촬영 도중 해고가 가장 많았던 영화로 기록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촬영 기사까지도 해고해서 영화의 상당 부분을 재촬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했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은 에일리언 2편의 성공이 그에게 그런 큰 힘을 가져주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주 그 당당하게 나는 허먼 멜빌의 버금가는 영화를 찍어보겠다. 그리고 이 영화는 영화사상 백경에도 문학에 있어서 백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상 가장 큰 수영장에서 촬영이 시작된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 영화 촬영 도중에 스필버그가 견학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자기 엠블린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었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촬영 중에도 어려운 점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촬영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찍고 있어서 배우들은 촬영 도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쉬다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고개를 빠끔이 내밀고 물어보자 제임스 카메론의 대답은 왜 안에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여자 주연이었었던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탈 안토니오는 이 영화 촬영 도중 제임스 카메론의 멱살을 잡고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으며 에드 해리스는 촬영 도중에 집에 돌아오던 길에 차가 막혀서 갑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이 영화의 촬영이 끝나고 나서 당신은 사람을 많이 해고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지요? 라고 물어보자 제임스 카메론은 아주 냉정하게 씩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니요, 난 그렇게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상대가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목을 조르는 편이지요. 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도망간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이 SFX의 새로운 단계의 도전을 위해서 그 스스로 지나칠 정도로 상업적으로 찍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노라면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터미네이터 2편을 찍게 됩니다. 이 터미네이터 2편을 찍으면서 조지 루카스가 ILM을 만든 것처럼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자기 특수 촬영 효과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이 전담반은 트루라이즈뿐만 아니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편을 찍는 동안도 무수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일화를 얘기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놀드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터미네이터 2편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는데요. 제발 제임스 캐머런의 권위를 축소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를 해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놀드는 터미네이터처럼 고개를 가로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터미네이터 2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LD가 가장 많이 나간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True Lies를 찍게 되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한다면은 True Lies의 선전이 될 것 같으니 그것을 다소 삼가하겠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임스 캐머런에게 던진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주의자라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캐머런은 역시 그 대답을 부정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최고주의자지요.
참, 만만찮은 감독인데요. 자, 제임스 캐머런의 이야기를 오늘 정성희 씨와 함께 정성희 씨가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성희 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오늘 서울 마포구 공덕일동의 김영미 씨께 보내드리고요. 이 True Lies 중에 뽀르나 카베자 여인의 향기에 나온 그 탱고 곡이 나오는데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제이미 리 커티스 부부가 탱고를 출 때 나오죠. 이 곡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오지영 씨, 광주의 고윤정 씨와 함께 듣겠습니다.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